성도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한 몇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반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부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을 복음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 그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교회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느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적 하나님 나라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누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냈다 할지라도 공로가 많다 할지라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개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럿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몇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무슨 담임 목사 앞에 줄을 선다든지 장로님 편이 된다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파로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편 만드는데 그 자기 편한테 나중에 당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한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하나님 통치를 못 받다가 기도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뿐이지 내가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통치를 받고 내 멋대로 사는 거 있죠. 그래서 이미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 것으로 누리자란 말이지 기도로 아니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다가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내 뜻대로 살다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가 보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요. 왜?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 목사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는 하늘 보좌의 안테나다.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통신망도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용어지만 하늘 보좌의 안테나가 교회다. 너무 맞는 말이죠. 예? 여러분, 교회는 하늘 보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또 그 축복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여러분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도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한 뭐 이제 건축은 아니지만 어떤 건물을 거의 건축하다시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탐방을 왔어요. 근데 뭐 요구사항이 많아요. 첫째 뭐 질문사항이 많더라. 미리 보냈어 나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뭘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음 가진 교회 건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것으로도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아 그거 그들이 질문해 오는 거고 질문 못해 답을 못해 줍니까? 그래서 다과를 딱 차려놓고 기다렸더니 청년 둘이 와서 야, 저 그 교회도 나는 연세 많은 장로님 오실 줄 알았더니 청년들이 여러 교회 흩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한 교회 탐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건물이 왜 중요하냐? 교회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하다. 집안에서 맨날 부부가 싸운다면 집이 아무리 저택을 갖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그 가정이 중요하고 행복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건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중요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집이 없이 막 천막에서 살고 비가 새고 그런다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복음 알게 하고 복음 누리게 하고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 아니냐? 그러므로 이 건물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 건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다 아닙니까? 근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교회가 정말 바로 돼야 되겠죠. 보좌의 축복을 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안테나가 잘못되면 참 지금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연세 있는 분 다 알아요. 예전에 난리였다니까. 막 TV도 막 이만해가지고 들지도 못하고 지금은 뭐 TV도 그렇고 저 뭡니까 컴퓨터도 막 어마어마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지금 소형으로 바뀌었습니까? 너무 이 전파도 잘 잡고요. 근데 우리 때는 막 집은 꼭대기에다 큰 안테나 막 세워야 되고 막 올라가서 안테나 돌리다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안테나가 아무리 여러분요, 방송국에서 좋은 내용을 방송한다 할지라도 안테나가 못 잡으면 못 보는 거예요. 안테나가 시원치 않으면은 TV 좋은 거 사다 놔도 소용없어요. 뭐 좋은 것도 없지만 그때는 막.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면, 강단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포럼하는데 그 권사님은 무조건 그래요. 포럼하기 전에 너무 감사하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몇 번 포럼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참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강단 내용 나누기, 포럼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대요.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복음 몰라가지고요. 많은 젊은 날을 허비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려면 이 성도의 칩이 필요하죠. 칩. 이게 칩. 맞아요? 비읍인가? 네? 비읍. 비읍이지. 성도의 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사면 뭐 그 뭔가 대리점에서 뭘 넣어주잖아요.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은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아무리 교회가 이 보좌의 축복, 복음을 잘 전달한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칩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칩이 없으면 언젠가는 반복으로 들려져요. 똑같은 말만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교회를 떠나가게 되세요. 반복으로 들려지면 벌써 조금 여러분 자신들을 좀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늘 새로워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 아니지. 어제 한 거하고 오늘하고 같아요. 성령 역사가 다른데. 어제 먹은 밥하고 오늘 먹은 밥하고 같습니까? 늘 새롭죠. 그리고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결국 강단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제대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전달하고 돕는 이 교회, 이 건물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깊이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칩이. 기존 교회는 구원 못 받은 교인이 수두룩해요. 거의 복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거의 몰라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자, 그 미국 사람인데 어떤 간호사 자매가 조금 비슷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락방 사역을 27년째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미국 사람인데 물론 내가 직접 알아들은 건 아니지. 누가 통역을 했는데 좀 비슷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 자매 한 사람만.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제대로 설명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 하늘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해? 목사님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니 어떻게 그 축복을 알고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확장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확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과 악한 왕들을 우상 숭배하고 지가 잘나서 왕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왕인 자신 위에 또 왕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았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런 왕들은요 결국 승리했거든요.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런 왕들에 대한 기록을 왜 했겠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역사서에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도 왕직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삼직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직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고 참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을 못 이겨요.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꺾으신 분은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기록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참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류를 망하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직을 똑바로 수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와 있는데 위임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왕권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임을 인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왕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처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무너져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최초의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로봇가 아닙니다. 물론 되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지만 여러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설명하기 어려워요. 삼위일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가 셋인데 다 같은 하나님 이거는 동그란 삼각형 말은 돼도 그런 동그란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바울이? 또 잊어버렸지. 예? 아이 참. 찬송하라고 그랬잖아. 설명이 안 될 때는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그냥 꼬치꼬치 그냥 왜 그런지 그 알라고 하지 말고 이 작은 머리통 가지고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분 같으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지. 분명히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럴 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킬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왕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테스트에 실패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반드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느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됐단 말이죠. 다 상실한 겁니다. 지금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뭐 괴롭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랬어요? 선악과 왜 따먹었죠? 막 좋은 말, 우리가 좋은 말에 속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에 속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요 막 책망해도 그걸 은혜로 받는 분이 있어요. 참 감사하지. 그런 분은 굉장히 그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조금만 그냥 거슬리는 말을 하면 막 이상해지는 사람 있죠. 잠언에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래, 괜히. 봉변당하니까.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범죄한 이후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두 길을 뒀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예레미야서인가?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딱 우리 앞에 딱 두 길밖에 없다. 세 길 없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령이냐 악령이냐.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를요 딱 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 앞에 문이 두 개 있대요.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많대요. 편하니까. 많은 사람 가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산다 그 말이에요. 딱 두 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편하고, 지금 내가 성공하는 것 같아도 사단의 통찰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중간지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속아요. 아이, 별일 없겠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오 탄 바울이, 죄수 바울이 항해하지 말자고 그랬거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근데 실질적인 그 책임자인 로마 장교가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또 다수가 가자고 그러니까 항해하다가 또 왜 또 가자고 그랬죠? 항해하자고 그랬죠? 이 항구는 술집도 없고 호텔도 없어. 저쪽 저기 항구로 가면 베닉스로 가면 뭐 거기 뭐 너무너무 그 휘황찬란한 항구라. 거기 가서 우리가 정박하자라는 겁니다. 편리를 쫓아 항해하다가 얼마 못 돼요. 거기다 또 편서풍까지 부네. 동남풍이 불어요.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지중해에 부는 바람이거든. 그러니까 막 아이고 우리가 저 죄수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냥 고생할 뻔했는데 잘 됐다 막 득이 양양했다고 했는데 얼마 못 돼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이미 출발하면서부터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받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간다고 여러분 동남풍이 분다고 그게 성령 인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는 잘못 알아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도 내가 잘 살면 잘 살고 있는 줄 착각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붙잡지 않으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돼. 중간지대란 없다. 그 우리는 그냥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인가? 이게 극단적 표현 아닙니까? 토해버리겠다. 미지근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뭐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뭐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이미 바울의 말을 놓치고 출발하는 순간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지. 시간 문제지 그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자. 둘 중에 하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유, 저 권사님 번화 많아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아, 그 권사님 말이야. 아, 그 장로님. 또 목사 얘기 안 하면 또 여러분 또 삐질라. 그 목사님 말이야. 여러분 중간지대 없습니다. 미지근한 거 뱉어버린다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이지? 3장 16절이구나. 3장 10절에 미지근한 거야. 우리도 약 근데 미지근한 게 건강에는 좋아. 찬물이 진짜 안 좋아 여러분요. 찬물이. 내가 야 기도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괜찮다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5분 찬양하다 기도하다 끝난대. 괜히 나 욕먹이지 말라. 예전에도 막 그렇게 유목사님 메시지 길은 거 있잖아요. 듣다가 끝나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아, 기도하러 모였지 우리가 말씀 들으러 모였냐 막 그러더라고. 2시간 했더니 막 차 놓친다고 난리고요. 막 지하철 놓친다고.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중간지대 없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철저하게. 그리고 레멘트가 여러분 딱 생각하면 아, 그 권사님, 그 선생님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대로 말씀 붙잡으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무슨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 남는 것,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하나님 말씀 따라 산 것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무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막 우리가 비관하고 이런 이원론주의자 육신적인 건 다 악하고 악마적인 거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결국 종국에 남는 거는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러나 남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산 삶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 안 그래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져요, 스케일. 2, 3, 7, 여러분, 2, 3, 7, 5천 종족 말은 잘해.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시험 들고, 막 돈 걱정하고, 막 자녀 걱정하고,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우리 부목사님 조금 전에 사단한테 반 내주고 시작한다는데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우리는 일단 사단한테 내주고 시작하잖아. 억울하게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데 너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사단한테 반 내주면서 무슨 237이에요 237은. 무슨 5천 종족이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하나 주체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스케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수준 돼야 237을 바라보지. 5천 종족을 우리가 복음할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 순종하는 거,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게 하나님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말씀 엉거주춤 미지근한 삶을 살면서도 막 기도할 때 보면 2, 3, 7, 5천 정도 또 앞으로 기도 안 할라 대표기도 무슨 무서워서 말은 못하겠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기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되겠지.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 뭐가 도대체 하나님 수준이 되는 겁니까? 말씀 순종하는 거.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될 방법이 있냐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1절 310페이지입니까? 구약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살짝 또 고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어중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아라는데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쉽다고 그랬어요. 여기 쉽다고. 왜 쉬워요? 여기 11절, 14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14, 예? 여러분. 14절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어떤 권사님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이거는 성경책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이 있다고 말씀 따라 하기 쉬워? 다 성경책 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근데도 완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못 누리는 보좌의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성경책 끼고 있다가 다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정확한 언약이 있고 늘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늘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아니 불신자는 들어야 뭘 하지 안 그래요? 기존 신자들은 뭘 알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는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내 안에 언약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감사하대. 성경책 끼고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들을 수 있고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을까? 설명했어요. 내가 왜 비유를 드는지 아냐? 두 가지. 제자들은 잘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잘 이해하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들었고 망할 사람들은 이해 못하도록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맞죠? 이해를 해야 언약이 이해되고 그게 계속 들려져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담아줘야 그게 내 삶 속에 성취되지.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에 와 있잖아.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계 복음화. 그러니 어려워 쉬워? 어려워 쉬워?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성령. 그래서 쉬운 겁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현아, 안 어려워? 에? 마스크를 써서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안 어렵습니다? 에? 어려운 분 말씀대로 살기. 몰라? 몰라서 어려워? 수천 수만 번 들어놓고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옆에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 계신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법을 지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번째로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유일한 시스템 아닙니까? 시스템. 교회를 왜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예? 나 혼자는 신앙생활 안 돼요. 비대면 예배가 왜 이게 취약한 줄 아십니까? 하루 이틀이지. 예?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 신학원도 줌으로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효과가 있겠냐. 조금은 있겠지만 혼자 안 돼요. 여러분요,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안 돼요. 어쨌든 모여야 돼. 그래서 무조건 모이세요. 무조건. 예,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니까. 예, 그 무엇으로 보좌의 축복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사단도 조직.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회라고 그랬거든요. 사단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려면 나 혼자는 안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연합해야 돼요. 원리스가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세계는 너무 넓어요. 너무 인류는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런 시스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다음 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저는 이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요즘 유 목사님 또 내가 생각한 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런 부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